사무엘하 10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루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업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가 어제는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발을 하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지만 모욕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반응을 받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그 내용이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만약 상황이 암몬 사람들이 그때서라도 우리가 너무 잘못했던 것 같다, 어떻게든 여기에서 전쟁이나 싸움 없이 평화롭게 상황을 마무리 짓자, 이렇게 해서 또 좀 다른 사절단을 보내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이랬으면 뭐 불쌍하게 죽는 사람들 없이 그리고 양 국가 간에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됐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죠. 사람은 언제나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했어도 끝까지 그 잘못된 길을 가는 뭐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그런 양상들이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만 우리가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말씀을 나눌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암몬 자손들이, 이것도 표현도 독특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암몬 왕 하눈이 그리고 암몬의 관리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관리가 주축 세력으로 나왔다면 지금 6절부터는 왕과 관리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들까지, 그러니까 암몬 민족, 백성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절단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합군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냈느냐. 그 뒤에 보면 상세하게 나오죠. 첫 번째가 벳루옵 아람 사람과 두 번째는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세 번째가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네 번째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기 보면 아람 사람 2만 명, 그 다음에 마아가 왕 1,000명, 돕 사람 12,000명 합치면 3만 3,000명을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결국 6절 끝에는 고용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돈을 주고 사왔다는 뜻입니다.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해주면 돈 줄 테니까 와서 싸워달라. 그래서 돈 주고 군인을 사오는, 용병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아주 간단한 지명입니다. 여기 벳루옵 아람, 소바 아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라는 아람 한 곳입니다. 이 아람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다윗이 사방을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그때 북쪽을 정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단이 있습니다. 단이 이스라엘 북쪽 경계죠. 단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몽땅 아람입니다. 근데 그 아람을 여러 곳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 단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있는 곳이 벳루옵 아람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소바 아람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하맛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다시 북쪽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다메섹을 정복했고 그리고 소바도 정복했고 그 위에 하맛도 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남쪽에 있는 벳루옵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도 정복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 사람들이 어디에 도움을 청한 거냐면 이스라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용병으로 사오는 거죠. 자, 그럼 암몬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지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밑에 사해가 있죠. 그러면 사해보다 오른쪽에는 모압이 있고요. 그보다 위쪽에 요단강보다 오른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 암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동서남북 사방 각지를 점령했는데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던 암몬이 이미 정복되어 있었던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요구한 거죠. 그리고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와서 달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좀 큰 각도에서 보자면 문제는 지금 이 암몬에서 시작되었죠. 근데 이 암몬이 자기들만으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아람 지역 사람들을 들쑤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식민지로 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전쟁 비용이랑 니네 돈 다 줄 테니까 우리도 지금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한번 와서 여기 와서 전쟁을 하고 너희도 독립하고 우리도 좀 살만하게 좀 살아보자. 이러고서 부추기는 돈 주고 용병을 사오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다윗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게 암몬으로부터 이런 치욕을 당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일이야 했는데 보니까 암몬만 문제가 아니라 암몬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나라도 자꾸 들쑤셔서 여기저기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다윗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식민지 여기저기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정리하자면 지금 암몬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던 식민지 다른 나라 아람도 들쑤시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돈 주고 용병을 사와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병의 숫자가 본문에는 약 3만 3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암몬 사람들은 몇 명이나 전쟁에 나갔을까? 뭐 아마 그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갔겠죠. 그래서 여지껏 다윗이 정복전쟁했던 여러 기록들 중에 가장 대적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을 했어요.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7절부터 이제 상황이 다시 두 번째로 전개가 됩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내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과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보내서 전쟁을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다윗이 갖고 있는 좀 중요한 특징들인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적군들이 지금 준비하고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면 다시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죠. 늘 하던 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읽었잖아요. 그냥 읽었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윗이에요. 옆에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 묶어서 전쟁을 벌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나라 저 나라 우리 편 들어줄 수 있는 동맹군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편으로 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저쪽 가서 좀 끌고 와서 우리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수소문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숫자를 좀 불리고 여기저기서 무기도 좀 더 사오고 이렇게 해서 전쟁하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면 본문 내용만 보면 다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만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만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숫자가 과연 지금 이 암몬 사람들이 돈 주고 사온 용병들만큼 되는지 그것보다 얼마나 많은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이길 만한 그런 숫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암몬과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 뒤에 보면 전쟁하는 진을 어떻게 쳤는지를 보면 흥미롭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있으면 동쪽에 암몬이 있거든요.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진격을 한 겁니다. 앞쪽에 그러니까 암몬이 있겠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성문 밖으로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뒤에 보시면 소바와 로바람 사람과 독과 마아가 사람들은 어디 있었다고 되어 있죠? 따로 들에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건너서 암몬으로 진격해 갔는데 암몬 사람들이 앞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돈 주고 사온 용병들은 그 뒤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뒤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뒤쪽에 있는 들판에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스라엘에게 되게 불리하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앞에는 암몬 사람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뒤쪽에는 들판 쪽에는 돈 주고 사온 아람 군대가 용병 군대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싸우기 매우 적절하지 않죠. 앞에서도 적군 뒤에서도 적군 숫자도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불리한 상황이었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또 어떻게 진을 치는가가 또 상세하게 나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보니까 앞에도 적진이 있고 뒤에도 적진이 있잖아. 그러니까 앞과 뒤에 적진이 있다는 것을 본 다음에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이스라엘 군인 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선발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예 군대를 뽑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뽑은 정예 군대는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눈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뒤쪽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자기 등 뒤쪽에 있는 뒤쪽에 들판 쪽에 지치고 있는 아람 군대와 싸우려고 진을 치고 10절에 보면 그 백성의 남은 자 선택되지 않은 선발되지 않은 다른 군인들 일반적인 군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앞에도 적진이 있고 뒤에도 적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군대를 숫자가 정확하게 5대 5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싸움 잘하는 사람들 선발해서 등 돌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적과 싸우고 일반 군대는 앞쪽에 있는 암몬과 싸우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결국 상황을 놓고 보면 좀 수세에 몰려있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암몬은 뭐 싸움을 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했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고 또 싸우는 진영도 보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듯한 둘러싸고 있는 듯한 그런 진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11절에 보면 요압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르되 요압이 하는 말이에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요압은 자기가 이제 아람 사람과 싸울 거니까요.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몰리게 되면 와서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항상 참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지금 다시 말씀을 나눌 건데 사실은요 너는 담대하라 이 말을 왜 하겠어요? 겁이 나니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게 막 넉넉하고 지형도 내가 유리하고 숫자도 내가 많고 내가 싸움도 더 잘하고 그러면 굳이 뭐 담대하라 뭐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쳐다보고서 웃겠죠. 저것들이 싸우러 나왔어? 근데 이게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여러 면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수세 몰린 건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싸우러 나와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절반절반 나누어서 너는 앞쪽 나는 뒤쪽 이렇게 싸우게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이제 이러면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이 전개가 되는 내용이에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런 내용을 쭉 놓고 보면 내용이 담고 있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본문이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국내 정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국제 정세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윗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다윗이 이미 정복해서 식민지로 두고 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 문제는 암몬에서 생겼어요. 동쪽에서. 근데 동쪽에서 생긴 문제를 보고 저 녀석들이 왜 저러지?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북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동쪽과 북쪽이 서로 손을 잡고 다윗을 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되 자꾸만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이거 웬일이지? 하고 봤더니 간장도 없고 고추장도 없고 이것저것 다 없어지는 도대체 왜 이러지? 우리가 늘 경험하곤 하잖아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걸 넉넉하게 잘 이기면 그 다음에 좀 쉴 틈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사소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좋은데 아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가 그냥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지경들을 만나곤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지경을 만난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다윗이 광야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여기저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데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이미 정복해서 내 수중에 들어와 있던 나라들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미 그 문제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그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문제가 다시 생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도가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포기하는 마음이나 낙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요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전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생각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살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혹여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잘 대하는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주님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소한 문제이건 크고 어려운 문제이건 그 문제들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길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하고 또 견뎌낼 때는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문제들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귀한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에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